자, 오늘의 주제. 국가자본주의가 온다. 국가자본주의. 금융역사가 러셀 네피어의 경고. 1979년 이후 배운 모든 규칙이 무효가 되는 세계. 아주 무시무시한 제목이죠. 어쨌든 유튜버답게 무시무시한 제목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졸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중앙은행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2020년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실물 영역에서 지정학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부각되고 세계 통화 질서가 해체되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도 구조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이런 점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은 그거랑 좀 비슷한 결에서 국가가 이제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자본주의의 시대가 온다고 10년 전부터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름이 이제 러셀 네피어. 라고 하는데요. 금융 역사가이자 30년 넘게 기관 투자자들에게 자산 배분을 자문을 해온 매크로 전략가입니다. 이 한국에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영미권 투자 업계에서는 거시 경제의 그런 구조적 전환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주 인용되는 사람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상식이 이제 깨지고 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든 연금을 넣고 있든 적금을 하든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전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는 뭐 시장이 결정한다. 내 돈은 내가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다. 정부가 내 저축에 손대진 않는다. 뭐 이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네피어는 그 전제들이 이제 해체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시장 체제가 다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예정이고요. 참고로 이분은 한국과도 간접적으로 맥이 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커리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IMF, 그 아시아 금융위기를 그 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예측을 했다는 점인데요. 이 당시에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면서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사람의 이론이 지금 벌어진 일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그 프레임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시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관세 전쟁, 금값 급등, 그리고 각국의 산업 정책 강화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그림 안에서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이 아저씨입니다. 이 아저씨. 러셀 네피어는 1964년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정육점을 운영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의 어떤 엘리트 집안 출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64년도에 벨파스트라는 점, 그리고 4년 뒤에 이 북아일랜드 분쟁, The Troubles라는 게 시작되거든요. 가톨릭계와 개신교계 사이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영국군이 이제 북아일랜드 쪽에 주둔을 하면서 군사적으로 북아일랜드를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리에서까지 폭탄과 총성이 이제 빈번하게 발생하던 시기인데요. 이 네피어의 유년기부터 청소년기, 대학 시절이 전부 이 시기에 겹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네피어 본인이 경험에 대해서 뭐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사회 환경 자체가 험난한 곳에서 성장했다. 대표적으로 피의 일요일이라고 이제 영국군이 북아일랜드인들한테 발포를 해가지고 14명이나 죽어서 또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사건이 1972년도에 있었는데 요게 이제 네피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발생한 일이니까 요런 부분에서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2002년도부터 이분이 자비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이 경제적 여건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고 이분이 이제 정육점 아들이었는데 케임브리지까지 갔던 그 이력을 생각하면은 그런 재단의 의미가 또 다르게 읽히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분쟁의 한복판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퀸즈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이어서 캠브리지 모델링 칼리지에서 법학 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법조인이 될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법 대신 이제 금융을 선택하게 되고요. 이 89년도에 에든버러의 기포드라는 운용사에서 투자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베일리 기포드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 1908년에 설립되었던 그 스코틀랜드의 전통 자산 운용사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 운용사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네피어는 일본 펀드, 미국 펀드, 아시아 펀드를 순차적으로 맡으면서 투자 경력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5년도에 중요한 전환이 옵니다. 이때 네피어는 이제 홍콩으로 건너가서 CLSA라는 아시아 전문 증권사에서 아시아 주식 전략가로 부임을 하는데요. 근데 부임한 지 2년 만에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죠. 요 네피어는 위기 직전에 아시아 경제 구조적인 취약성을 지목했고 위기 이후에 모든 주요 산업 폴에서 아시아 전략가 중에 1위로 선정이 됩니다. 이렇게 아시아 금융 위기를 현장에서 겪으면서 내 표현을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요. 이제 금융 시장의 패턴은 반복된다. 그리고 그 패턴을 읽으려면은 경제학 교과서가 아니고 금융 역사를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글로벌 매크로 실전편 자체가 60년간의 경제사를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자산군, 어떤 원자재 이런 게 아웃퍼폼 하는지 쭉 저희가 사이클을 돌았었죠. 그래서 이러한 확신에서 나온 것이 그의 대표작인 Anatomy of the Bear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CLSA를 통해서 처음 출간됐는데요. 미국 주식 시장의 역사에서 주식을 사기에 좋았던 네 번의 순간, 1921년, 1932년, 1949년, 1982년, 이거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분석 방법이 독특한데요. 각 시점 전후에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총 7만 건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시장 참여자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동시대 뉴스를 샅샅이 보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클로드한테 시키면 다 요약을 해주지만 7만 개의 기사를 혼자서 읽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나중에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컬트 클래식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왜 그런 평가를 받냐면 이 책이 출간된 후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시한 분석 프레임워크가 실제로 위기 이후의 시장 바닥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면서 사후적으로 그 가치가 이제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다루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이 솔리드 그라운드라는 이름의 매크로 전략 리포트를 독립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 CLSA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리포트인데요. 정말 대단하죠. 그 끈기가 있다. 이분은 이것도 7만 건다 읽고 매크로 리포트도 30년을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최근에 들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금융 억압과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에든버러 골목에 재미난 실패의 도서관이라는 거를 이제 지었는데 금융과 비즈니스 역사에 관한 책 4,500권을 모아놨는데 무료고 강연도 열고 이런 거를 재밌게 하고 있고 요 도서관의 컨셉이 제임스 그랜트의 말에서 나왔는데 과학과 공학에서 진보는 누적적이다. 그러나 금융에서 진보는 순환적이다. 그러니까 과학이나 테크놀로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수록 이렇게 선형적으로 발전하는 반면에 금융 영역에서는 과거의 실패가 미래에도 계속 되풀이되면서 사이클을 밟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에서의 실수가 계속 반복된다. 한번 배운 것도 다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실패의 도서관도 이름을 저렇게 지었으니까 이 사람의 어떤 핵심 철학이 이런 것들에 다 담겨 있죠. 그리고 요런 맥락에서 오늘의 주제인 과거 같은 국가 자본주의 사이클도 다시 순환해서 돌아오고 있다. 그런 주장의 뿌리가 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은 법학도 출신이 금융으로 전향해서 아시아 금융위기 한복판에서 전략가로 이름을 알리고 이후에 금융사 연구를 통해서 시장의 전환점을 읽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투자자들이 배운 모든 규칙이 부여가 될수 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경고를 이제 들음에 있어서 그게 무게를 가지려면은 과거에 이 사람이 실제로 맞췄냐, 아니면 틀렸냐,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적중한 것과 빗나간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금융위기입니다. 95년도에 네피어가 CLSA 아시아 전략가로 부임했을 때 당시에 아시아는 아시아의 기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초부터 IMF 직전까지 경기가 엄청 뜨거웠죠. 근데 이제 네피어는 이 성장의 이면을 봤습니다. 뭘 봤느냐? 당시 아시아 기업들은 자국 통화가 아니고 달러로 잔뜩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태국 바트, 한국 원화로 빌리면 이자가 비싼데 달러는 싸게 빌려주니까 너도 나도 달러를 빌린 거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자국 통화를 또 고정 환율 제도였기 때문에 이제 달러로 빌려도 뭐 환율 위험이 없다고 생각도 하게 된 거죠. 문제는 이 고정 환율을 유지하려면은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합니다. 아마 벨리 분들은 불가능한 삼위일체 배우셨죠? 예를 들어서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랑 완전히 고정이 돼 있죠. 그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홍콩도 무조건 금리를 따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의 안정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환율은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금리도 멋대로 하겠다 하면은 자본 유출 유입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제 기업들이 엄청 달러를 빌리면서 우리는 고정 환율이니까 안전하겠지 했지만 금리 통제가 불가능한 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아시아가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데 금리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그 결과 이제 돈이 필요한 곳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연결된 곳 혹은 수익성이 낮은 곳에 흘러가는 비효율적인 투자가 쌓였습니다. 조금 경제가 과열이 아니고 예를 들어 금리가 좀 높아가지고 돈이 귀하면은 그게 꼭 수익성이 좋은 어떤 효율적인 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 금리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막 흥청망청 마치 2021년처럼 제로 금리라서 돈이 넘친다. 이제 잡주나 어떤 밈 주식 이런 데도 막 돈이 흘러가고 코인에도 흘러가고 엄청 흥청망청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네피어의 접근이 왜 독특했느냐면 당시에 그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아시아의 그런 높은 성장률과 높은 저축률을 근거로 이 지역이 되게 안전하다고 봤습니다. 경제학 교과서의 성장 모델로 보면은 어쨌든 그 이론적으로는 그랬거든요. 저축률도 되게 높고. 근데 이제 네이피어는 교과서가 아니고 과거의 금융위기 패턴을 이제 봤습니다. 달러로 과도하게 빌리고 환율은 고정되어 있고 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그러면 이 조합이 과연 과거에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걸 역사에서 이제 확인한 거죠. 그리고 예전에 그 역사적 패턴을 봤을 때 예외 없이 위기로 끝났다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네이피어의 예측이 정확히 적중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크게 홍역을 이제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거 네이피어 보통 영어 발음은 네이피어거든요. 아 그렇네. 영어 철자를 안 보고 한글로만 이거 봐서 네이피어. 원래는 이름이 네이피어인데 네이피어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경험은 나중에 아시아 외환 위기에 대한 두 번째 책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부채의 시대 탄생입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건 네이피어가 아시아 금융위기를 단순히 아시아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건데 이 네이피어에 따르면 선진국의 부채 문제가 걷잡을 수 없게 된 출발점 자체가 바로 이 아시아 금융위기였고 이게 지금의 금융 억압 논의와 다 직결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들으시면 좀 복잡한데 뒤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아시아 금융위기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글로벌 매크로 실전편 6회차, 7회차에서 상세하게 분석해 놨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적중한 부분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전 세계 시장이 또 공포에 빠져 있던 시기인데 이때 시장 바닥을 또 잡아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네이피어는 요 2005년에 발표했던 저서에서 네 번의 바닥, 그러니까 21년, 32년, 49년, 82년 이네 개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또 역사적인 공통 패턴을 추출했는데요. 핵심 결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약세장을 끝내는 결정적인 신호는 디플레이션의 죽음입니다. 네이피어의 표현을 빌리면은 디플레이션은 주식을 무너뜨린다. 왜냐하면은 주식은 본질적으로 자산이라기보다 자산과 부채 사이에 놓인 아주 얇은 희망의 조각에 가까운데 물가가 떨어진 디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자산 가치는 줄어드는데 부채는 이제 명목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 얇은 조각이 더 얇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멈추고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져서라기보다는 더 나빠지는 것이 멈추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이피어는 주요 약세장의 바닥은 모두 이제 디플레이션의 종식과 맞물려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를 보면은 물가 지표 중에서도 특히 PPI의 반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채가 주식보다 먼저 바닥을 찍습니다. 네이피어는 역사적으로 회사채 특히 투자 등급 중에서도 낮은 등급인 BAA 등급 회사채가 주식보다 1에서 5개월 먼저 저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회사채 시장은 기업의 부도 위험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죠. 근데 이 부도 위험이 정점을 찍고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은 주식도 따라온다는 논리입니다. 요것도 이제 글로벌 매크로 교육 과정에서 배운 것과 일치하는 얘기죠. 그다음 세 번째로 원자재 가격, 특히 구리 가격이 안정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글로벌 매크로에서 배웠죠. 닥터 카퍼. 구리는 경제 활동의 바로미터다. 그래서 요즘처럼 매크로가 하수상한 시절 글로벌 매크로 실전편 아직 안 보신 펠로분 계시다면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60년 동안의 역사를 저희가 데이터로 하나하나 사이클 10개로 나눠서 다 주식, 채권, 원자재, 외환 전부 분석하고 사례 분석해 놓은 거니까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리마인더를 드리고요. 이 구리가 어쨌든 경제활동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산업활동의 위축이 조금씩 멈추고 있다. 그런 시그널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좋은 뉴스가 무시됩니다. 이게 약간 직관에는 반대되죠. 근데 네이피어가 7만 건의 신문기사를 분석해서 발견한 패턴인데 정말 정말 거대한 바닥 직전에는 경제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나와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되어서 긍정적인 신호조차 난못 믿겠다. 나는 진짜 비관의 끝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비관의 끝에 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팔 사람도 없다는 뜻이니까 좋은 뉴스가 무시될 정도로 비관적이면은 그게 오히려 바닥이 가까웠다는 신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1분기에 이 체크리스트를 또 실시간으로 적용합니다. 야, 이 체크리스트 또 글로벌 매크로 실전편에서 저희가 경기순환 체크리스트 나왔죠? 완전히 오늘 다시 리마인더 드립니다. 어쨌든 요 체크리스트를 실시간으로 적용하는데요. CLSA를 통해서 Finding the Bottom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닥 찾기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일단 BAA 회사채 스프레드가 2008년 10월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 가격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준의 전례 없는 개입, 금리를 0%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를 시작하고 은행 시스템에 유동성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이제 디플레를 막아내고 있다는 신호를 읽은 거죠. 그 당시 S&P 500이 고점 대비 약 57%나 빠져 있었고 대다수의 전략가들은 추가 하락을 경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이피어의 주장은 좀 소수파였다고 할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S&P 500은 3월 6일에 장중 바닥인 666까지 떨어졌고 3월 9일이 이제 종가 기준으로 바닥인 676으로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이피어가 요 책에서 제시했던 그 바닥 신호들이 실제로 관찰됐고 그 프레임워크가 실전에 딱 적용해서 딱 보고서 내고 딱 바닥 찍고 완전히 요렇게 해서 이제 스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네이피어가 그냥 단순히 경제 전망을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2009년 3월 시점에 경제는 여전히 나빴습니다. 실업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이피어는 경제가 아니고 시장의 어떤 역사적인 패턴을 읽었죠. 역사적으로 시장은 항상 경제보다 먼저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의 방법론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제학보다 역사. 돈의 흐름, 그 시장 패턴에서 먼저 답을 찾는다. 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가장 최근의 적중인데요. 이거는 지금 다루고 있는 금융 억압 해제와 직접 연결됩니다.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후입니다. 당시 시장 대다수는 디플레를 걱정하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논리인데 경제가 멈췄으니까 수요가 없다. 수요가 없으니까 물가가 떨어질 거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인플레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시장 사람들이 이거 또 디플레 온다 이런 얘기가 그때 돌았죠. 근데 네이피어는 완전히 반대로 왔습니다. 단순히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왜 다른지에 대한 또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지목을 했습니다. 핵심은 이건데요. 2008년에 연준이 한 것과 2020년에 정부가 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2008년의 양적 완화는 결국은 그 연준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를 사서 은행에다가 지급 준비금을 채워준 겁니다. 이 지급 준비금은 결국 은행 시스템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는 이제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은행 시스템 안에서 금융 자산 사이를 돌았지 실물 경제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가 부동산은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이피어는 이 중앙은행이 저축기관에 국채 대신 돈을 줬는데 저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금융자산을 사는 것뿐이었다. 재화와 서비스를 저축기관이 살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명목 GDP와 인플레이 영향을 줄 수 없었다. 근데 2020년에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중앙은행뿐만 아니고 정부가 이제 직접 행동했죠. 기업 대출에 보증을 서고 가게에다가 바로 현금을 그냥 스티뮬러스 체크를 그 당시에 꽂아주고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이때 미국에 있었는데 저 스티뮬러스 체크 받았습니다. 그때 600달러인가? 처음에는 전부 줬거든요. 그래서 통장에 600달러 주네 하면서 받았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정부가 직접 이제 행동을 했죠. 대출에 보증도 서고 가게 현금도 그냥 꽂아주고 은행에다가 우리가 이제 원금을 보증할 테니까 대출해라 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이 실제로 대출도 늘리고 대출이 늘면 예금도 늘고 예금이 늘면 광의통화 그러니까 실물경제에서 돌아다니는 돈이 진짜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네이피어는 이거를 침묵의 혁명이라 불렀습니다. 돈을 만드는 주체가 중앙은행에서 정부로 바뀌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출을 직접 통제하게 되면서 사실상 통화정책이 중앙은행에서 정치인으로 넘어간 것이다 라고 굉장히 그때 날카롭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돈은 어디로 갔느냐? 2008년과는 달리 은행 시스템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중소기업과 가게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이때 네이피어는 이 광의통화 증가율이 연간 약 1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석가들이 2008년에도 돈을 풀었는데 인플레가 안 왔으니까 이번에도 안 올 것이라고 추론을 할 때 네이피어는 이번에는 어떤 푼 돈의 경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짚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됩니다. 미국 CPI가 6월에 9.1%로 정점을 찍으면서 연준은 그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려야 했죠. 이 때문에 이제 네이피어의 방향 판단은 이때도 정확했다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물가 오른다 예측한 게 아니고 왜 오르는지 프레임을 그 메커니즘을 지목을 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가 신용공급의 주체가 됐다. 요 관찰이고 그리고 네이피어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정치인들이 이런 강력한 도구를 한번 손에 쥔 이상 놓기 힘들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재정정책이 이제 반복되죠. 근데 이제 빗나간 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방금 이 예상은 부분적으로는 빗나간 측면도 있는데요. 네이피어는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이 향후 10년 동안 4에서 5% 수준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023년부터 2024년에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가 되죠. 이게 왜 빗나갔느냐? 네이피어가 과소평가했던 변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공급망의 복원 속도인데요. 팬데믹으로 막혔던 공급망이 네이피어의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공급 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빠르게 해소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입니다. 중국 경제가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부진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중국에서 또 과잉 생산된 공산품을 이제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을 막 하면서 값싼 중국산 제품이 글로벌 물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네이피어는 정부의 신용 창출이라는 하나의 측면에 좀 과하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상세 요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의 급격한 발전 역시 예상을 벗어난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산성이 오르면서 디플레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피어 본인도 자기가 틀렸음을 인정하면서 나름의 변론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그는 2024년 12월 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은 관세로 차단될 가능성이 있고 또 재산업화와 재무장이 중기적으로 인플레 압력을 다시 높일 것이라 봤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논지의 핵심 유지하되 타이밍을 좀 수정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적중과 오류를 놓고 보면 앞서 영상에서 다뤘던 졸탄 포자르와 좀 비슷한 패턴이죠. 아시아 위기에 올 것이라는 것, 2009년 바닥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인플레이션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 이런 큰 그림은 잘 맞췄습니다. 반면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4, 5% 유지될 것이라는 강도, 그런 영역은 아직까지는 실현되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10년이라고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뷰고요. 다만 어쨌든 그 공정함을 위해서 조금 네이피어를 위해서 좀 변론을 해주자면은 네이피어 본인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나는 경기 순환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구조적인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비즈니스 사이클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스트럭처, 어떤 시장 구조에 대한 콜이다. 본인의 주장을 평가할 때 내년 CPI가 몇 퍼센트냐, 맞추느냐, 틀리느냐 이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 향후 10년, 15년의 구조적 방향성에 대한 프레임워크로서 이 주장이 유용한가, 그걸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반론 섹션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틀린 것과 맞춘 것들 좀 살펴봤는데 상당히 굵직하게 잘 맞춘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단은 7만 장을 그렇게 기사를 다 읽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계속 경제학적 명제들을 계속 습득하다 보면은 어쨌든 연역적 추론력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사고력이 발전하고 그런 사이클도 볼수 있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프레임워크가 정확히 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피어의 핵심 주장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은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이거를 네이피어는 국가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를 국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정부가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지금까지는 정부가 뭐 시장에서 빠져야 시장이 효율화된다. 뭐 그런 게 이제 경제학적인 상식 중에 하나였는데 왜 갑자기 정부가 국가 자본주의를 이렇게 하느냐? 네이피어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부채, 다른 하나는 지정학입니다. 먼저 부채부터 보겠습니다. 부채부터 볼 건데 잠시 부채 숫자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예고를 했었죠. 아시아 금융위기가 선진국의 부채 폭증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 IMF 시절의 고개, 지금 미국 부채가 엄청난 것에 관련이 있느냐, 그 연결고리를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피어의 논리에서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97년도 아시아 위기로 충격을 받아 아시아 국가들은 다시는 이런 일은 우리가 당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이 경제 주체들이 막대한 달러 외환 보유고를 쌓기 시작한 겁니다. 위기 때 우리 IMF 때 달러 한번 부족해 봤더니 금을 다 팔아야 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짜 달러를 그냥 다람쥐 도토리 쌓듯이 비축하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 달러를 어디 보관했느냐? 다들 미국 국채를 사겠죠? 당연히 그냥 달러로 이자 없이 가만히 두진 않겠죠? 이걸로 달러를 어디다 안전한 자산에 이자를 주는 자산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달러 국채를 이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이피어는 이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전부 다 이제 미국 국채 시장으로 다 쏟아부으면서 미국의 금리에 상방 압력이 억제가 되고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고 봤습니다. 국채 가격이 오르는 거는 국채 금리가 하방 압력이 있는 거죠. 동시에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값싼 아시아 제품들이 선진국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또 물가도 억제가 됐죠. 2000년대 초에 중국이 WTO 가입했으니까 아시아 위기 이후에 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요 값싼 아시아 물가가 디플레 요인도 됐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선진국이 마구 흥청망청 빚을 지기에 굉장히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서구의 정치적 대응도 요런 구조를 강화를 했습니다. 아시아발 저가 제품으로 이제 자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금융위기 이후에 저성장 늪에 빠지면서 선진국 정부와 이제 중앙은행들은 재정과 신용을 풀어서 소비를 유지하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좀 어렵게 그래도 체질 개선하면서 이렇게 막 하기보다는 값싼 대출로 때운 느낌이죠. 그렇게 하면서 25년 동안 부채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아시아 위기가 요 국가들이 달러 비축으로 이어졌고 달러 비축이 선진국 국채 금리, 그러니까 선진국이 국채를 찍어내기 좋은 환경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 같은 매크로 위기와 맞물려서 그 부채가 엄청 폭증하는 거에 일조를 했다. 요게 네이피어가 말하는 오늘날 선진국 부채의 원인이고. 근데 뭐 이외에도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뭐 아시아 국가들의 초과 저축 등 다양한 근거가 더 있긴 하는데 요런 내용들까지 오늘 얘기하다 보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영상으로 한번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숫자를 한번 보면은 26년도 3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국가 부채가 39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9조 달러. 이 숫자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하루에 72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분에 500만 달러. 1분에 70억씩, 1분에 70억씩 지금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우리가 오늘 방송을 마치면은 수백 수천억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GDP 대비 비율로 보게 되면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GDP의 약 122%입니다. 25년 4분기 기준인데요. 이자 비용만 회계 연도에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거는 이제 국방비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미국 국방 예산이 뭐 천조라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천조 부채국이 됐습니다. 천조 부채국이 됐고요. 근데 어쨌든 뭐 부채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역량, 경제적 역량, 그러니까 분모인 GDPY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네이피어의 지적이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한테 익숙한 연준의 파월 의장도 부채 증가 속도가 지금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부채를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네이피어는 역사적으로 총 다섯 가지가 있다고 정리를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는 긴축입니다. 정부가 지출 줄이고 국민이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만약에 빚을 빌리면은 빚을 당연히 갚아야죠. 우리가 소비를 줄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 선거에서 표를 잃게 됩니다. 국민들한테 이제 지출을 줄이겠습니다. 복지를, 당신 복지를 깎겠습니다. 하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긴축에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극소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그러면 디폴트입니다. 아, 난빚못 갚겠다. 들어눕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어야 하는데요. 한 사람의 부채는 다른 누군가의 자산입니다. 제가 돈을 빌린다는 거는 누구는 빌려줬다는 것, 그 사람의 자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대차대조표도 자산이 있으면은 부채와 자기 자본이 있듯이, 만약에 우리가 부채를, 나돈못 갚겠어, 이거 사라지면은 누군가의 자산도 똑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국채를 디폴트 하면은 그 국채를 들고 있는 연기금, 보험사, 뭐 은행, 외국 정부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디폴트는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이 대차대조표 위기를 또 촉발시켜서 상황을 완전히 최악으로 만든다. 그럼 또 뭐가 있냐? 실질 성장이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죠. 그럼 이게 빠르게 성장하면은 전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줄수 있습니다. 이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경로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선진국 잠재 성장률이 1, 2% 내외로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I가 등장하죠. 이제 베센트가 자주 강조하는 333 전략. GDP 성장률 3%, 재정적자가 GDP의 3%, 그 다음에 원유 1일 생산 300만 배럴 증산. 요렇게 333인데, 요3%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AI를 통한 생산성 혁명을 꼽습니다. 요게 실제로 이제 90년대 인터넷 혁명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킨 전례가 있는데요. 뭐 물론 그때 우리 글로벌 매크로에서 다룬 거 기억하시면은, 그때 클린턴이 굉장히 운 좋은 부분도 있었고, 또 냉전이 끝나면서 전쟁 비용, 국방비가 확 욜로 올수 있었던 부분도 도움이 되긴 됐는데, 어쨌든 그런 전례가 있었다. 근데 다만 생산성 혁명은 지금 미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크기와 지속 기간을 우리가 가늠하긴 쉽지 않죠. 그래서 미국 정부도 AI 생산성 밀고 있긴 하지만 당장의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잡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은 명목 GDP가 커지니까 역시 분모가 커져서 또 부채 비율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한번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시작하면 그게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멈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기대 인플레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5%씩 매년 인플레가 있었다.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내년에도 5% 오를 건데, 아니, 인플레 5%보단 임금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더 올려달라고 할 거고.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은 기업도 비용이 5% 올라가니까 어쨌든 물건 가격을 또5% 이상 올려야지 이윤이 남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플레가 갈수 있다. 한번 불이 붙으면은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금융 억압인데, 이게 네이피어가 말하는 결론입니다. 요걸 한번 알아보죠. 금융억압이 정확히 무엇인가? 이게 이 네이피어의 프레임워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금리를 유지하고 특정 경제 주체에게 자금을 유리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금융활동을 강제 또는 유도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채 금리를 3%로 유지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6%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3%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GDP랑 부채 비율 중에서 명목 GDP가 빠르게 커지겠죠. 명목 GDP는 실질 성장 플러스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실질 성장이 뭐 2%고 그 인플레이션이 6%나 되면은 명목 GDP 성장은 8%나 됩니다. 동시에 분자의 이 부채 증가 속도도 억제되고 부채의 실질 가치가 녹아내리겠죠. 작년에 1억을 빌려줬는데 물론 이자는 받겠지만 근데 인플레이션이 10%, 20%막 터져요, 인플레가. 그럼 이제 나는 1억 빌려줬으니까 올해 1억 5천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고 보니까 작년에 1억으로 살수 있었던 어떤 물건들이 이제는 1억 2천을 사야지 살수 있으니까 나는 돈만 빌려주고 그동안 아예 나의 자산은 줄어든 거죠.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부채의 실질 가치가 녹아내리게 됩니다. 과거에 빌려줬던 그 북밸류, 돈 빌려준 값이 엄청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빚진 돈의 1조 달러의 명목 금액은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 6%니까 이 1조 달러의 실질 구매력이 매년 6%씩 줄어들겠죠. 근데 이자는 3%만 내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요 마이너스 3%, 매년 부채 3%가 사라지는 셈으로 봐도 된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부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서 돈을 빌린 사람한테 부를 이전한다. 그리고 네이피어는 이걸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노인들의 돈을 천천히 훔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인을 위한 저축은 없다. 이런 거죠. 왜 노인이냐면 은퇴한 분들은 더 이상 근로소득이 없죠. 근로소득은 그래도 인플레 따라서 오르는데 근로소득이 아니고 저축에 의존하고 이 저축을 어디다가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받죠. 예금해서 이자를 받는다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쪽이란 겁니다. 저축자. 그래서 이제 노인들의 돈을 천천히 훔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젊은 사람들, 모기지 같은 것을 이제 대출로 받아서 근로소득으로 갚아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는 경미한 원리금만 내는데도 매년 자신이 진 빚이 빠르게 녹는 경험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부채 녹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이피어는 순수하게 인플레만 가지고는 부채를 녹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은 투자자들을 이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돈을 당연히 3%안 빌려주겠죠? 내 돈을 지금 천천히 훔치려고 하는데 아, 인플레 6%인데 지금 3%가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그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이라면은 채권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채 금리도 따라 올라가면은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져서 오히려 부채가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융 억압이 작동하려면은 요 금리에 대한 상방 압력을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뭘또 하느냐? 사람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낮은 금리의 국채를 보유하도록 만들어야겠죠. 근데 시장에 맡기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을 살 리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정 부분 국가의 강제 그리고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가 필요합니다. 이 연기금의 국채 보유 비중을 높이도록 규제를 바꾸거나 보험사에 자국 국채를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거나 혹은 은행이 국채를 이제 매수할 수 있도록 대차대조표 규제를 바꾸거나 또 은행이 국채를 담보로 잡도록 유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국채 보유를 강제하는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있는 거죠. 네이피어는 이걸 두고 채권 금리가 더 이상 자유시장의 가격이 아닌 세계라고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금리를 국가가 통제하는 레짐에서만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이피어는 이제 채권은 다 팔아야 한다라고까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즘 이제 정보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요런 게 이제 국가가 하려고 하면은 옛날에 뭐 80년대 때는 이런 사이클도 우리가 몰랐고 데이터도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축해놓고 본인들의 돈을 천천히 훔치는 거를 허용을 했죠. 요즘 같은 시대는 이 네이피어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방송에서 누구나 볼수 있고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런 거에 반응을 하게 되면서 이런 금융 억압을 하려고 하는 주체가 이걸 제대로 플레이하기가 어려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시 드는데요. 어쨌든 계속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금융 억압이 처음 있는 일이냐? 아닙니다. 네이피어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역사적 선례죠. 그래서 39년부터 79년까지 약 40년 동안 선진국들은 실제로 이 금융 억압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의 전비, 전쟁 비용, 그리고 전후 복구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당시 올라갔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45년부터 51년까지 불과 6, 7년 만에 부채 대비 GDP 비율을 급격하게 낮추는데 성공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 연준이 국채 금리의 상한선을 설정해서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영국은 좀더 오래 걸렸는데, 같은 목표를 1982년까지 약 35년에 걸쳐서 달성했습니다. 방법은 좀 달랐는데 원리는 같았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 좀더 금리를 억제하는 구조를 장기간 유지한 거죠. 그래서 네이피어의 핵심 주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경제학 교과서 어디서도 채권 금리가 인플레이션에서 분리될 수 있다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경제학을 배울 때는 채권 금리랑 거의 인플레이션은 뭐 불가분의 관계죠. 인플레 오르면 채권 금리가 오르는 걸로. 근데 39년에서 79년까지 실제로 분리가 됐다. 이 경제학 교과서가 맞다면은 이 40년은 존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9년 이후 이 세계에서 투자자들이 배운 모든 규칙, 채권 금리는 자유시장에서 결정된다. 중앙은행은 독립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관리한다. 자본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든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79년 이후에 배운 요 진리들, 요게 사실은 보편적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요런 것들은 39년 요 40년 동안 진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79년부터 지금 어떤 특정한 또 40년의 산물일 뿐이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피어가 채권 비중을 제로로 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인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 정부의 힘이 막강해지면 이런 사람들 이제 잡아가야겠죠? 근데 이제 잡아갈 수 없으니까 모두가 채권 안 사면은 이게 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상호성이 또 존재하지 않나 싶은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부채와 관련된 금융 억압의 메커니즘입니다.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는 그런 금융 억압의 메커니즘이 있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국가 자본주의가 이제 요구된다, 요구되는 시대가 왔다. 하지만 당신은 채권을 사지 말라. 이런, 어쨌든 자문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채 문제의 해결이 미시적으로는 금융 억압 메커니즘, 좀더 거시적으로는 국가 자본주의를 추동하는 어떤 원인이다 살펴봤는데요. 원인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IMF 이후로, 그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로 이어진 선진국 부채 문제 해결. 두 번째 원인이 바로 지정학적 경쟁입니다. 부채와 지정학. 이두 가지가 지금 국가 자본주의를 시대가 요구한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한데요. 네이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42년도부터 51년까지 전 세계 국가들은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면서 전시 경제를 위한 금융 억압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세계대전 상태는 아니지만 총성 없는 전시 경제 체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선진국들은 엄청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2, 30년 동안 중국이 WTO 가입한 이후에 선진국들이 중국의 공급망을 의존했죠. 근데 그런 공급망을 이제 어떤 자국이나 우방국으로 옮겨야 되고, 또 반도체 공장, 뭐 배터리 공장, 의약품 생산 시설을 또 국내에 새로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러시아랑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도 대응해서 군비를 또 다시 늘려야 되죠. 예전에 90년대 인터넷 혁명 때는 또 냉전이 끝난 직후여서 정부의 흑자 기조에 되게 도움을 줬었는데, 지금은 AI 어떤 혁명에 기댈 수도 있지만 기술 혁명을 둘러싼 매크로 환경은 이때보다 좋지 않습니다. 왜냐? 이때는 냉전이 끝난 시기였지만 지금은 또 오히려 신냉전 시대다. 국방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액되고 있는 시기다. 거기에 더해서 또 에너지 전환이 있죠. 에너지도 지난 시간에 다뤘었는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에너지 시스템도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수천억, 수조 달러의 투자를 요구하는 거대한 재정이 필요한 문제들이니까 이제 정부 재정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시스템을 동원해서 민간 자금까지 활용을 해야 하는 건데 은행이 자발적으로 이런 곳에 대출을 해줄 인센티브가 좀 부족합니다. 수익률이 낮거나 또 위험이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보증을 서고 뭐 규제를 바꾸고 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피어는 이 트럼프 집권 이후의 움직임도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은행 시스템에서 더 많은 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금 푸는 것도 요런 일환이다. 이건 이제 단순히 은행 좋으라고 규제 완화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반적인 재산업화 또 재무장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을 통해서 조달하기 위한 구조적 조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찌 보면 한국인들한테는 좀 익숙한 흐름이죠. 우리도 산업화 시절에 우리가 저축을 많이 했었고 그 저축된 자금을 은행들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한테 낮은 금리로 싸게 자본을 조달하게 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그런 국가의 기간 산업이 또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게 지금 또 역사가 돌고 돌아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재현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부채를 줄여야 하는 필요성, 또 지정학적으로 재무장을 해야 되는 필요성,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금융 억압이라는 하나의 방향, 국가 자본주의라는 방향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부가 경제를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네이피어가 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대출을 이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을 하는 겁니다. 팬데믹 때 경제가 멈추니까 각국 정부가 기업 대출에 보증을 서면서 시중은행이 대출을 계속하도록 했고, 이를 통해서 정부는 원하는 만큼의 통화를 허공해서 신용창출을 할수 있게 됐죠. 네이피어는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것과 정확히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팬데믹 때의 그런 일시적 조치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이피어는 어떤 기후위기 대응, 그다음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을 시중은행이 공급은 하되 정부가 그 위험을 떠안는 구조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전략 광물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특정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금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진행 중인 일인데 미국의 IRA, 뭐 칩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표적이고 반도체, 뭐 클린 에너지, 첨단 제조업 같은 분야에 보조금이랑 세제 혜택을 줘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주고 그 현금 흐름을 근거로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투자 대안을 좀 매력 없게 만들어서 정부가 원하는 곳으로 자금이 집중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 방법은 규제를 통한 자본 배분 통제입니다. ESG 투자 기준이 대표적일 텐데요. 연기금이나 투자 펀드가 특정 기준에 맞는 곳에만 투자하도록 어떤 사회적 압력, 그리고 규제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도 자본이 좀 정부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 흐르게 되겠죠. 물론 ESG의 중요성은 팬데믹 직후 대비해선 지금 좀 많이 퇴보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하나의 일환이 될수 있다. 일단 네 번째는 금리의 상방 압력을 직접 억제한 것인데요. 은행 규제 개혁을 통해서 은행이 국채를 더 많이 보유하도록 유도한다든지,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일본이 했던 것처럼 수익률 곡선 통제, YCC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융시스템 전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조정해서 정부가 원하는 곳에 돈이 가고 다른 곳에는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국가 자본주의 하에 금융 억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금융 억압이 국내에서 자본을 통제하는 방안이라면 요 다음 단계는 뭐냐? 또 국경을 넘어서 국외 자본도 해외 자본도 통제하는 겁니다. 네이피어는 이거.